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였고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였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그때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읽으면 우리가 헬라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기를 청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한이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여기에 그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사건이 요한복음의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헬라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헬라 지역에 살았지만 이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헬라인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명절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추론해 본다면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부장 고넬료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나오지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로마인이었고 그리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그가 이 유대 지역에 있으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신약성경에 나오는 또 한 명의 백부장이 있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종이 병들었을 때에 자기의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으로만 고쳐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말하였고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였던 이방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가보면 성전에도 이방인을 위한 뜰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제사장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동전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이방 우상들을 그들이 항상 보고 경험하였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이방의 우상들은 수많은 우상들은 실질적으로 참된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사람들이 만들어 구원해낸 그런 우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 단순하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훨씬 더 참된 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한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이 도래하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이제 유대교에 대한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계시의 한 장면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은 일찍이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들이라고 표현하였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주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없었고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주님의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주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요한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뵙기를 청한 이 사건이 그저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여기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교훈들을 같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세 가지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들은 믿음의 길을 걸은 구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구도자들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들에게 대하여 주님께서 자신이 걸어갈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자기를 따를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제자들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의 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구도자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배경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절은 명절에 올라온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배웁기를 청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배웁기를 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유대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그 명성이 자자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지역인 수로보니게에 갔을 때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배웠기를 청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명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배웁기를 청하였다라고 하였을 때에 이 말의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배옵기를 청하였다라고 할 때 이 보다라고 하는 용어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거나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는 요한복음에서 약 84회 이상 나타나는 용어인데 주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한 이 말씀도 이와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는 거의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향한 그와 같은 정형적인 형식을 나타내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예루살렘 명절에 올라왔기 때문에 유명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꺼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를 발하시는 주님을 보고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그 기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실 거룩한 자라는 것을 의식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도 주님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잘 가지지 못하였는데 이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로 인식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진지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로마와 헬라의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믿을 만한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과 율법의 가르침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볼 때에 진실로 우리 주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할 만큼 그들의 마음은 청결하였고 그리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항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그것이 너무나 형식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즉시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된 이해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비록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마음으로 항상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말씀과 일들을 볼 때에 즉시로 그들의 영혼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이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들의 영혼은 깨닫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에 비해서 우리는 성전에서 항상 예배드리고 율법을 읽고 가르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닫힌 귀를 가지고 있었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눠줄 의무를 가진 자들이었지만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도 듣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경된 인도자요 거짓 사꾼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의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과 그 소문을 들었지만 조금 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직한 마음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헬라인들과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헬라인들은 이교 세계 속에서 수많은 우상과 부도덕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실로 양심으로 진리를 찾고 어떤 신이 참된 하나님인가를 찾는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2장 14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지만 그들의 양심이 너무나 깨끗하고 정직하였기 때문에 그 양심이 율법과 같이 작용하여서 이방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과연 그들은 그들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양심이 즉시로 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아직 그리스도의 계시, 복음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유월절의 명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이 의로운 심령은 즉시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그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일에 성전에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우리의 영혼의 구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신선한 마음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그저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것임을 깨닫고 그를 확인하러 왔던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심령과 정직하지 못한 마음과 이기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탐욕 가운데 있는 자들은 눈앞에 있는 이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 가운데서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실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의 제자로서 나아가기를 원하였던 이 헬라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한 자들이 아니라 항상 마음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들의 눈앞에 진리의 말씀이 활짝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번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메시아로 드러내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을 향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분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이르렀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거부하였던 그 일들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4절과 25절을 통하여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찾아온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나라는 세상의 왕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은 자기를 찾아온 이 헬라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이 구도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려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의 표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도가 주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고소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마치 틀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그저 고요하게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이 헬라인들을 향하여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해방자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밀알처럼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쓰시고자 하는 왕관은 세상의 왕들이 쓰는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명예와 평안한 삶과 사람들의 찬사 속에서 높임받기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늘의 밀알처럼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자기를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과 또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의 미랄처럼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썩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나라는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정복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거듭나게 하고 정결케 하여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세우실 평화의 나라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이 헛된 기리와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의 참된 성격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자기의 멋대로 신앙을 정의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 구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들은 이제 마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자신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는 하늘의 미랄과 같이 떨어져서 썩어질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실 길을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환상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자신을 찾아온 이 이방인들에게 더 자세한 우리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늘의 미랄로서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시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처럼 왕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으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셔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고 연약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가 죽임을 당하실 때 이 주님을 대적했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 근심거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사탄은 주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승리하였다 그렇게 생각하였고 또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하여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주님의 죽음은 그렇게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군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믿음에 참여하게 하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누가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썩어질 육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의미하는데, 그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악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을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하게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자들과 같이 실망하여서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분은 하늘의 미라클로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도 이 육신의 생명 가운데서 헛된 것을 위하여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하여서 자기를 따라올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섬기고자 하는 제자들은 자신의 의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먼저는 주님의 제자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한 번도 자기의 뜻대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항상 자기를 복종시키시고 순종하는 것을 양식과 같이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물으실 때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밤과 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금식하시면서 산에 가셔서 홀로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나의 마음을 번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유혹을 당할 때마다 우리들은 멈추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큰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들은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저 육신이 편안하고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님처럼 끊임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장 39절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인간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시고 자신을 기꺼이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일찍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은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자기의 가족과 재산과 자기의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복음을 인하여서 핍박과 조롱과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를 경험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수치도 우리의 삶에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하여 당하는 수치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괴로움을 기쁜 것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하여서 이해하지 못하여서 서로 누가 높으냐고 다툴 때에 주님께서는 이 철없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겠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오늘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 자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이 그 길은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신 이 섬김의 길, 제자의 길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이 헬라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걸어가실 길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길이 아니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길이고 주님을 따라야 할 그 길은 우리가 높아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지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겠다는 그런 영적인 열정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헛된 길을 기대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